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3절. John chapter 20 verse 1 through 23.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다시 방언하지 마시고 힘있게 배에 힘을 주고 제가 했던 속도대로 아시겠죠? 예, 이러지 마시고 또박또박 클리어하게 예, 하시길 바랍니다. 녹음 다시 하세요. 이거 다 녹음돼요 여러분. 예.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가 좀 소란하고 많은 순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소란하고 조금 집중이 안 되더라도 이제는 주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나라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소련.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공산국가였지요. 레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이 황제가 쫓겨나고 공산국가가 됐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공산국가로 만든 나라가 바로 소련인데요. 그중에 그들은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저 북한에 지금 김정은처럼 히틀러처럼 독재 정치를 했을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탈린이라는 사람 혹시 이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스탈린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누가 그 정권을 이어받았냐면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연세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그 정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르시초프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탈린이 워낙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스탈린이 죽었는데도 소련 내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기를 존경하거나 자기를 따르지 않고 맨날 스탈린 스탈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이건 뭐 난 살아서도 산 사람이 아니고 스탈린은 죽었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스탈린을 이 소련 땅에 묻지 않고 다른 나라에 묻어야 되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스탈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가 이제 다른 나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 드골인데요. 드골에게 당신네 나라 그 유명한 묘지가 있지 않느냐. 앙바리드라는 그 묘지에 우리 스탈린,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좀 거기에 우리가 그 안치할 수 있겠느냐, 묻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No! 독재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수 없어서 또 이제 미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미국의 이제 알링턴 묘지에, 알링턴 묘지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죠. 국가적인 영웅들만 들어가죠. 거기 좀 묻히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No! 독재자는 안 된단 말이지.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그런 사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엔 또 영국에다가 또 연락을 했어요. 근데 영국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찾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우리 스탈린 이 사람을 좀 묻으면 안 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아 환영한다고 갖다 묻으라고. 단 이건 알고 묻어라. 우리 땅에 묻으면 그 사람이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을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스탈린이 살아나도 된다면 이스라엘 땅에 묻어라. 이게 뭐예요? 거절이겠죠. 그래서 스탈린이 할 수 없이 후르시초프가 할 수 없이 스탈린을 소련에 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날 2000년 전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사람들이 잔인하게 예수님을 죽였지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대하여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좀 길지만 다 읽은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런 부활에 대한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있는 부활의 세계에는 어디에는요? 부활의 세계에는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없는 것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이 부활의 세계에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절로부터 8절에 보니까 이 무덤에 주님이 있으셔야 할 이 무덤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지셨죠? 주님이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감싸놓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누에가 이렇게 껍질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거기에서 엉금엉금 나오듯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 시신을 빼갔다면 그런 형체로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싼 수건이 그 자체가 그대로 놓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세계에는 무엇이 없다?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없다?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육신으로는 죽어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서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사단이 주님을 죽이려 하였고 죽으신 듯 했으나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난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영생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생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선물로, 능력으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도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삶이라고요. 영원한 삶이라고요. Eternal life라고요. 아직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영원히 살려고 암만 노력해봐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주님의 유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모욕도 참으실 수 있었고 심지어 그를 못 박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은 처음도 나중도 오로지 우리 인간들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못났어도, 괴팍해도, 심지어 악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시고 살려내시되 영원히 살려내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한지,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왜 빚진 자인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할 수 없는 죄인들, 눈만 뜨면 죄질 생각했던 죄인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자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에는 죽음이 없고 대신에 무엇이 있냐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을 통해 삽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 덕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덕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덕에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복 반복 반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쿡쿡쿡 찌면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빨리.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고 부활절이라가 들떠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제가 따뜻하게 히터를 틀어놨더니 그냥 믿음 좋게 꾸벅꾸벅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시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부활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 영생이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시되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이 무엇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웁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이 없.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을지는 몰라도요,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흔들려버리면 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비유를 들어드립니다. 이제 몇 번 들은 분들이 이제 완전히 기억하시겠네. 여러분, 병에다가 물을 담았는데 거기에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 병이 가만히 있을 때는 흙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있는 병처럼 보입니다. 물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병을 흔들면, 세게 흔들면 맑았던 물이 무슨 색깔로 변할까요? 검은색 흙탕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두려움이, 슬픔이, 죄책감이, 온갖 공포와 시기와 불신앙적인 것들이 들어있게 되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굿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은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대면, 말과 환경으로서 우리를 막 흔들어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흔들리는 시험이 얼마나 드는지, 앞이 보이질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지 않으면 괜찮아. 그 크리스찬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는데 누가 이만한 말만 해도 난리. 죄송합니다. 브루스를 치는 것이. 자기는 남들에게 온갖 상처되는 얘기를 다 해놓고 자기는 누가 조금만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면 막 난리가 나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나한테는 아주 후덕에 그럴 수 있지.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아주 애누리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남이 우리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 죽고. 주님의 부활이 이 안에 없으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곧 영원한 승리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줄 아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절망적인 것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슬픔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필터링 해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흐려버리는 슬픔과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슬프고 두렵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 슬픔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든든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의 인생을 기쁘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인들 좀 아는 얘기인데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 왔을 때 우리 가족들 놓고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부터 온 거예요. 한 6개월간 떨어졌다가 방학을 맞아 한국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몇 달 사이 훅 자란 우리 아이들을 제가 딱 끌어안고 동네에 나갔어요. 그리고 동네에 딱 내려놨더니 우리 민국이가 그때 3살 좀 넘어 4살 가까이 됐을 텐데 뭐라고 하냐면 동네들을 향해서 우리 아빠다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아빠 없는 게 서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은 뭐 듣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어요. 뭐라 하는지 애들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지 혼자 3번 4번 아마 자기는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 아빠다 우리 아빠가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난리가 나요. 지금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어떠한 일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슬픔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부활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죽음이 없어요. 대신에 영생이 있어요. 슬픔이 없어요. 대신에 무엇이 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섯 가지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활의 세계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서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울며 불며 주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으며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앞에 보시면 다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희 아버지는 누구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288번이나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주님께서 기록된 것만 288번 이래저래 다 해서 한 3년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마 적어도 1000번 2000번은 되지 않을까. 주님이 왜 이렇게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아버지다. 우리에게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지 않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로 믿어지고 아버지로 사랑하고 아버지로 감동 감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다. 굳이 꼭 집어서 부활하신 아침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말씀드려 부활한 백성은, 영생을 소유한 백성은, 거듭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모르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고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확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빠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그러면 그 무릎에 앉을 수 없어요. 어떤 애가 아버지 그러면서 무릎에 앉으면 징그러요. 뭐 하는 거니 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에 앉아도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무엇도 되신다? 아빠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다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함에 완전하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된 것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연구하고 파보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질 수도 없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온몸이 저리듯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게 해주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이 부활의 세계에 있느냐 하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없는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이 평강에 대해 평안에 대해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로 말씀하신데요, 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없다라고는 하지만 자기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운 마음도 있었고 기쁜 마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반신반의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죽으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 무덤에서 사라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다고요? 평안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이레테라는 원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혹은 기쁨이 내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 기뻐하라! 이런 동시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안인사처럼 묻는 형식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명령도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하냐? 너의 기쁨의 평안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오늘 나를 봤으니 이제는 기쁘냐? 아니 기뻐해라!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들의 흔들리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19절 2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 평강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쓰인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뭐냐면요, 하나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둘이 합쳐 만들어내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굳이 이런 단어를 썼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홀로 있을 땐 평안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저들이 평안할 수 있는 아니 평안의 능력이 저들 안에 넘치게 됐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평안케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안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평강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 부활의 세계는 누가 계시는 거 아니?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어지면 성전에서 거룩한 물이 흘러오는데 그것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차오르는데 나중에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물이 차올라서 그저 그 강물에 의해서 내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흘러가는 대로 떠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으로부터 어떤 거룩한 물이 내려왔습니다. 에스겔 47장 5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예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복음의 권세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령 충만하고 욕심 충만하고 불신앙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아예 뛰어들어서 내가 성령에 아예 녹아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강에 휩쓸려서 그냥 가는 대로 그 강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속에 그저 섞여 있었지만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갔지만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망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내 주장으로 뭘 하려면 망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면 내 주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그런 것이에요. 부활은 죽은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대로 우리가 살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되지 않던 일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세계에는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 어떤 일도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역사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세계에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뉘의 죄라도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은 이미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개인의 권세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대리자요 대행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대행을 주님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만이 이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자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 자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이 진리고 그 입술로 선포되는 말이 권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대한 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한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치 않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풀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더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세계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제는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부활의 세계에 와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고 해야 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다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부활이 없다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내게 영생이 없다 영생을 경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망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처럼 무심령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영생의 은혜를 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이유요 부활을 얻은 이후요 영생을 얻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교회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부활을 전하라고 이 영생을 전하라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를 통해 이 일을 감당하라. 이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그 본질을 빼버리고 살아버리면 부활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 그렇구나. 주님이 사람 살리라고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부활 주시고 영생 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주님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학업과 직업과 사업과 교회를 통하여 이 부활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Only. 오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과 척지지 마시고 원수라도 사랑하며 축복하라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못난 사람, 그 악한 사람을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못나고 악한 자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찌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네가 만들었다. 너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아니 영원히 살리기를 원한다. 살아라. 남들은 너를 죽으라 하고 남들은 너를 버렸을지라도 너는 살아라. 살아서 걸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장 가지고 마음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로서 오늘도 이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영생을 전하는 부활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 부활 생명, 이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이 사실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